오늘 말씀은 신령한 사람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불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왔고 이제 와서 좀 훨씬 더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들어가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장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제부터는 훨씬 더 각 개인에게 또 교회 전체에게 주는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울 건 없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이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을 잠깐 골자만 살펴본다면은 신약 성도는 모세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 교인들이 모세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방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법의 지배를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온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자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완성하는 것이다. 실체에 들어가서 그림자가 지향하고 바랬던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취하는 그 뭐 이를테면은 핵심적인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5장 13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 타라.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3세기에 주어진 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수천 년 동안 애를 써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방법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율법에 이를테면 속박과 정죄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율법은 예수님에서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그 비결은 바로 이웃사랑이다.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또 드러내셨고 그래서 이웃사랑이란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여러분 누차 들으셨지만은 이웃사랑을 얘기했었죠. 율법 자체 내에서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웃사랑이 있는데 그 이웃사랑에서는 동족애를 얘기한 것이 자기끼리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얘기였지 이방인들을 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동족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죠.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율법 준수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이제 우리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가이드가 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율법의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원래 원하신 바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고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성령 생활의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그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누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사랑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율법으로는 그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조금 사카스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손을 물고 뜯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 그런 너희인데 신령한 너희는 너희들 생각에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고 할례까지 받으려고 하고 또 받은 사람이 뭐 도로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령한 너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형제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율법으로 다스리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처리하겠느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에 볼 것 같으면 범죄, 죄를 다스릴 때는 뭐 온유한 심정 그런 것은 전혀 타치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심령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항을 적용해서 그대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뭐 동정이 있거나 뭐 안타까움이 있거나 뭐 거기에 좀 특별한 뭐 어떤 심리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전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 신약 교인들도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죄를 다 하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뭐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뭐 선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죄를 바로잡아. 근데 이슈가 뭐냐면 우리나라 문제는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성경의 원칙과 방법과 죄의 방법대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영성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사람도 오히려 우대하고 감춰주고 이런 짓을 한다고 하죠. 교회가.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감싸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두고 자기들이 거룩한 것처럼 하고 그걸 아직대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 뭐냐면 그런 범죄한 일이 일어날 경우는 신령한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많고 갈라지고 근데 결국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실제로 적용해서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해결해 버려요. 이게 문제죠. 떠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교회가 가졌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그 교회에 또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본 교회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막 세상적으로 해결해버리지 뭐 싸우거나 만약에 무시해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투고 성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생활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범죄한 성도를 대하는 방법은 율법의 경우가 딴판이라 해야 되거든요. 율법 규정들을 처리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에 기반한 그리스도의 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넘어진 성도를 회복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바울은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런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죄는 신령한 자가 바로잡을 수 있다 그 말했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죄를 짓거든요. 죄에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대하시지 않거든요. 또 인격과 인격 사이의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순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관계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를 받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깨닫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배워야 다른 성도가 넘어졌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행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되게 뭐 상관 안 들어 그냥 처리해버리고 상식적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인도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실상 더 중시, 뭐, 더 중시한다고는 좀 어필이 있지만은 아주 중시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가르침.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강의 설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성도들의 성경 지식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강의 설교하면 힘들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요. 왜냐면 강의 설교하면서 일일이 다 그 뭐, 기본적인 개념이나 단어까지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 공부에서 이미 다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반이 닦였을 때에 강의 설교 하게 되고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들리게 되고 본문을 더 다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데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어떤 사람 나 성령 충만합니다 해놓고 뭐 보면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성령 충만한 것이 뭐 그냥 현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도를 바꿔서 우리가 성령생활을 하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물론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에 익숙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아주 오해하기 참 쉬워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된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오해하거나 그분의 음성에 둔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또 초자연적인 인도를 성령이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개인을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과 그것이 드러나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그만 진리와 거짓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너도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성도의 성숙과 그 개별 신자의 성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경험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교회 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온전한 신비로 도와주지 못하죠. 그래서 범죄한 성들을 돕는 방법은 굉장히 사실상 격려가 되는데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정으로 죄 넘어진 자를 바로잡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바로잡으라는 말은 우리 번역에 뭐 뉘앙스가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본뜻은 회복을 시키라는 것인데 이 바로잡으라 그러니까 좀 징계하라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뭐 법대로 처리하면 공정하겠지만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재판관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 재판관의 인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법령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일이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성품으로 바로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인들은 성령을 가진 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양심에 이거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전혀 그런 게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어쨌든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그것을 뭐 도로 즐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시 덮어놓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자기 개인의 양심은 편치가 않아요. 한동안 뭐 그런 것도 없이 막 노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편해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세로 대하고 우선 마음을 놓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회개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가 큰 죄 중에 있는 뭐 매번 그런 교회 안에서의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비리가 막 온 세상에 떠들고 나는데 뭐 지도자들은 기사감이 되니까 그런 거고 솔직히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의 비리나 잘못이나 비도덕적인 것들 뭐 무지기수로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겸비한 자세로 설득시키고 이야기하고 챌린지해서 감동있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를 해야 교회가 바로 잡힐 텐데 그런 어쨌든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영성적인 뭐 영성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지만 그런 건 대부분 내 마음 편한 게 개인 경건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교회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이 특별히 사회의 관계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했냐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이 그럴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죄인을 그냥 정죄만 하고 심판하면 끝나니까요. 죄가 드러난 교회 멤버는 교회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오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교회가 그냥 뭐 넓은 게 교회니까 뭐 여기서 뭐 쫓겨난다 할지라도 뭐 그런 일 드물지만 쫓겨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가면 얼마든지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밖에 나갔던 교회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물론 뭐 내 교회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건 없죠. 다른 좋은 교회 있으면 그거 가야죠. 근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데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그냥 미뤄지 못한 방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은 유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빠진 교우를 당연히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은 나는 교회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이 그야말로 적은 거죠.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는 교회에 기여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직책받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밀착되어서 거기 익숙하고 말씀해. 그래서 어떤 성도의 범죄가 드러나면 그 옆에 형제를 그런 의미에서 격려할 수 있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서 주님 안에서 가족이니까 해놓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니 같이 기도해서 회복을 받고 주를 더욱더 더 잘 섬기게 합시다. 또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기회에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런 말을 일이 당하면은 너희도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보면 남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보면 아주 다 잘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 우리가 같은 죄에 넘어지죠.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막 그냥 정죄의 일색이에요. 그런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서로 겸비한 같은 레벨에서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누구도 빠질 수 있는 것이 죄의 함정이에요. 죄처럼 걸리기 쉽고 죄처럼 달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맛을 아세요? 모르시나 보네요. 근데 위대한 성도도 넘어져요. 성경에 얘기가 많죠.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그 whole generation의 최고가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노아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졌어요? 아, 홍수, 대홍수를 지난 그 믿음의 용장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 땅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고, 포도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아, 예, 포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숙성을 시켜서 이왕이면 포도즙도 먹자. 즙이 아니라 주도 먹자. 그래서 포도즙 먹고 그냥 완전 취해가지고 옷 다 빨고 먹고 오는 그런, 그 의인이 그렇게 빨가거든. 벌구성이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넘어졌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뭐 누이니 뭐 이런 말하고. 하물며 저와 같은 혹은 여러분 같은 나약한 우리들이었어요. 목사는 뭐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죄 안 짓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경험이나 이런 데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죄 자체, 죄에 관한은 다 연약해요. 내가 이 죄에 잘 빠지기 쉬우면 다른 사람은 그걸 잘 안 빠져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속이고 하는 그런 데 약하고. 그래서 사탄이 그런 약한 것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진정한 관심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령합니까?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좁은 의미로 보면 모든 신자가 다 신령하지 않죠. 모든 신자가 다 성령 안에서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기도도 하고 다 그러겠지만은 성경도 읽고 경험적으로 볼 때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넘어진 교인을 회복하려면 첫째 성숙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비해야 되고 약한 성도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되고요. 죄인을 대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나는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다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이거죠. 율법으로 다시 다 죽이지 아니하고 너를 내가 치유. 너를 치유하는 광선이 되겠다. 그래서 내게 부드럽게 비춰주마. 근데 그게 뭐죠? 너의 죄를 내가 안음아 그런 거죠. 얼마나 compassionate한 그런 게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너의 죄를 다 안고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그렇게 하시죠. 안 그러면 그냥 당장 벼락 내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해처리 끝에는 언제나 자비가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자비로서 대하세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또 조심해야 할 게 상대방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얘는 틀림없이 얘는 불신자예요. 저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 사람이 교인이라면 큰 상처를 받아요. 교인이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교인은 경우인데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상대방이 날 보고 넌 당신께서는 교인이 아니야. 거듭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큰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본인은 자기 거듭난 거 알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마음 다치는 거죠.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강한 도덕주의 실책을 우리가 참 하기 쉽거든요.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주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교회에 등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존하는 온전한 신령을 갖고 죄에 넘어진 성도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야기했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는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훨씬 더 사랑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복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위해서 힘쓰기를 기원합니다.